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아시아의 큰 도시인 에베소가 목적지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적합한 전도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했지만 의견이 서로 달라져서 갈라진 후에는 신라를 대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손짓을 부르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처음 내린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고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 사역은 그 아덴의 사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사역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본 말씀 바로 앞장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헬라 철학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덴은 기원전 5세기경만 하더라도 정치, 경제, 철학,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루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이 찬란한 영광이 지나간 후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아덴에서는 학문과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이 아덴에는 많은 신상과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과 변증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아덴에 들어와서 새로운 지식과 철학적인 내용과 또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귀를 열고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논쟁하고 변증하고 변론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즐거운 유익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 사람이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레오스 파고스라고 해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을 세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처음 왔을 때에 이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한 많은 신전들을 지어놓은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상을 짓고 신전을 짓고 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으나 이제 회개하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너에게 주셨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만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에 빠져있던 이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왔을 때 곧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들은 육체는 천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신들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이 복음 전도 설교를 중단하고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내려올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철학적 내용이나 화려한 수사법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논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나 논증과 변증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말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기초가 없는 땅에 건물을 세워서 곧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졌을 때에 복음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나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게 반대를 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낼 때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들을 피해서 또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에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했지만 비난과 조롱 속에 떠나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와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옷을 떨어가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에서 핍박을 반대를 받았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그러했듯이 베라에서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협박이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그의 심령이 위축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 분명히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 이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의 거친 반대와 핍박, 또 오랜 전도 여행으로 인한 육체의 어려움, 또 진척되지 않는 복음의 상황, 이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단절 속에서 사망과 저주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인간들에게 이 임마누엘은 구원의 지표가 되었듯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내리쬐는 햇살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감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탐욕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께 붙잡혀 있지 않는 이상,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는 이상 이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자요 나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자요 이 믿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너를 해할 자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조롱당하고 복음이 외면되는 시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 구원은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그 시대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믿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모범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와 성령이 없다면 아덴 사람이나 그리고 고린도 사람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진리와 가치가 변질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살리며 누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보다 훨씬 악의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죄의 길이 죄라고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불의가 불의가 아닌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섞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속에 사로잡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분명히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육신의 길은 마치 신앙의 길같이, 믿음의 길같이 포장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땅의 가치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신문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글을 쓴 기자분은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이 장로님의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을 나가서면서 하나님 이제 같이 나가십시다 이렇게 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아침의 첫 인사와 저녁의 인사를 통하여서 하루 종일의 삶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 하나, 어떠한 말 하나, 어떠한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도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소원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 쫓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고백들이 이제 나는 죽은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산 것이고 내가 이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의 사역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바치고 순종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오직 믿음과 신앙만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다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 없는 자리보다 이 자리를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없는 시대이지만 훨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척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척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의 생각들이 저기를 쫓아가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저기를 쫓아가면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기를 쫓아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타협과 생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기 때나 위축 때나 나태해질 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 떨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붙잡힌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다. 이 길을 쫓아가면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덴 사람들 또는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의 편함을 위하여서 참된 진리의 눈이 어두웠던 그들의 길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기름을 알고 이 길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운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와 복음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